엄마들의 놀이터. 저희 집 첫째의 두 번째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흔들흔들하면 빠질 것 같은데 피도 나고 저는 도저히 무서워서 못 빼겠더라고요. 몇 번 하다 애만 울리고 결국 아빠에게 SOS. 그런데 아빠가 너무 자연스럽게 몇 번 흔들흔들하니까 이가 쏙 빠지는 거 있죠? 아, 엄마는 재주가 없어서 이를 못 뺐네. 아빠는 재주도 좋다. 하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더니 우리 첫째가 하는 말. 아니야, 엄마 재주 있어. 엄마는 뭐든 다 잘하잖아. 얼마나 한참을 웃었던지. 얼마 전 어떤 드라마를 보니 세상에 슈퍼우먼은 없다, 슈퍼맘도 존재할 수 없다 하던데 아예 그 한마디는 오늘 엄마를 슈퍼우먼으로 만들었습니다. 덩달아 좋아지는 기분이 왜인지 모르겠지만요. 내 눈엔 못하는 게 많아도 내 아이의 눈엔 언제나 슈퍼맘인 나. 그리고 우리 엄마들. 레이첼 플래튼의 파이트송 듣고 엄마들의 놀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집 이야기 안방극장. 큰애와 둘째는 두 살 터울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서 어려서부터 같이 크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대해왔습니다. 먹을 거나 선물 등 아이들에게 주는 것도 되도록 똑같이 준비하거나 비슷하게 맞춰줬죠. 그게 부모 입장에서 편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도 별 불만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받는 부분에 대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민감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미세한 차이를 귀신같이 발견해내고 서로 재보고 비교합니다.
자, 아이스크림 먹어라.
오빠 뭐 먹어?
꿀꿀 봐.
그럼 나도 꿀꿀 봐.
특히 둘째 예솔이는 5년 뒤 생긴 동생에게 사랑을 빼앗긴 것 같은지 질투가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아빠가 오빠랑 머리 깎으러 간다고 하면 둘만 간다고 울고, 오빠랑 쓰레기 비우러 간다고 하면 같이 간다고 울고, 아빠가 오빠랑 장기 둔다고 하면 알까기 같이 하자고 땡깡 부리고, 오빠가 코난 봤으니 자기도 콩순이 봐야 한다고 하고, 얼마 전엔 엄마와 셋이 나들이를 갔는데요.
나도 유모차 탈 거야. 왜 종소만 유모차 타? 나도 다리 아픈데.
예솔이는 1학년, 막내 종서는 지금 3살이거든요. 그리고 또 고기 반찬을 해줬는데 오빠만 많이 먹고 자기는 조금 먹었다고 서글프게 울길래 그다음부턴 반찬도 과자까지도 똑같이 개수를 세서 오빠 거, 예솔이 거, 동생 거 하고 나누고요. 또 한 번은 잠들기 전 잘 자라고 안아주고 나왔는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예솔아 왜 그래?
오빠는 아까 두 번 안아주고 나는 왜 한 번만 안아줘?
그러다 요즘엔 잠이 많은 예솔이에게 아침마다 책 읽기를 해주게 됐어요. 예솔이는 잘 놀다가도 책 읽으라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하고 억지로 시키면 그나마 하는 척은 하지만 금방 산만해집니다. 첫째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애는 왜 이러나 싶어서 고민하던 차에 선택한 방법이에요. 한 줄씩 서로 번갈아 가며 읽는데 그래도 잘 따라와 주는 편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첫째가 동생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예솔이는 좋겠다. 아빠가 아침마다 책도 읽어주고 나는 안 읽어주는데.
그리고 어느 날은 첫째가 샤워를 하고 욕조에서 나올 때 안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야, 네가 나오면 되지 왜 안아달라고 하냐? 너 벌써 많이 커서 무겁단 말이야.
아니, 예솔이는 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안 나서 들고 왔잖아. 맨날 예솔이만 안아주고 나도 안아줘.
첫째는 그래도 오빠라서 동생한테 양보하거나 챙기는 모습도 있어서 조금 듬직하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첫째의 마음도 둘째와 별반 다를 게 없더군요. 과연 막내가 크고 나면 또 어떤 풍경일지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비록 다 똑같이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셋 다 똑같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언젠가 알아주겠죠? 네, 오늘 안방극장 질투의 화신이 된 남매 종이 예솔이 그리고 종서 엄마 김은주 씨가 보내주신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와 함께합니다. 멋진 두 아들의 엄마 최정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사연은 제가 요즘 주변에서도 많이 듣고 또 우리 집에서도 볼 수 있는 흔한 광경입니다.
예,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진짜 우리 집 사연이 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예솔이가 있습니다. 아, 바로 원준이. 아니, 그런데 그렇게 승우랑 다 똑같이 하려고 해요. 네. 승우를 안아주면 자기도 안아줘야 되고 뭐 승우에게 뽀뽀하면 자기도 뽀뽀해줘야 되고 승우 보고 웃어주면 자기도 웃어줘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얼마나 삐치는지 몰라요.
원준이가 6살이죠?
예, 6살.
그럴만해요. 제가 지난주에 요즘 우리 한결이 그냥 울고 본다고 했는데
맞아.
방송에서 자주 얘기했지만 저는 초롱이가 태어나도 한결이가 더 예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몇 번 하셨잖아요.
많이 했죠. 그래서 한결이도 그걸 알고 전혀 질투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초롱이가 확실히 딸이라 그런지 이게 애교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 애교를 안 부려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쁜 거 있잖아요.
알죠, 알죠.
그러다 보니까 한결이도 위기감을 확실히 느낀 것 같아요.
아니, 이제야 진짜 정말 둘째 본성을 발휘하고 있네요.
정말 둘째 본성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말을 알아들으니까 네. 말을 안 듣는 그 시기가 왔어요. 뭐 한결이가 별 수 있나요? 혼나야죠. 자꾸 그러니. 혼나니까 모든 게 다 억울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어찌나 울어대고 징징대는지.
아니, 그래도 한결이는 그렇게 울기만 하고 뭐 초롱이를 괴롭히거나 뭐 초롱이만 뭐 해주고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나 봐요.
그거는 초롱이보다 형아한테 그러죠. 소리 소리를 지르면서 진짜 형아는 해주고 난 한 번도 못했는데 모든 게 그래요. 뭐 책을 한번 읽어줘도 형아 읽어주면 자기도 읽어줘야 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달걀명 초코 있죠. 그것도 형아 사주면 자기도 꼭 있어야 하고 근데 또 지안이는 안 그러냐. 똑같아. 한결이랑 항상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죠. 에. 그리고 그런 거 있더라고요. 동생들 없이 지한이하고만 뭐 문구사를 갔다든가 뭐 지한이랑만 과자 하나라도 같이 먹었다던가 그러면 너무 좋아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 한결이를 또 놀려먹더라고요.
아, 왜 그러는지.
그러면 또 한결이 울고 아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걸 또 왜를 말을 하는데
내 말이
아니 정말 아이들이 많으면 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사과를 승우에게 먼저 줬어요. 왜냐하면 승우가 이뻐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었거든. 승우가
옆에, 바로 옆에.
그리고 막 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승우 먼저 줬잖아요. 그리고 원준이한테도 원준아 너도 먹어 일로 와 해가지고 원준이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준이가 막 잘 먹었어요. 근데 원준이가 엄마 근데 사과 누구 먼저 줬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승우 먼저 줬다고 비슷한 상황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승우를 더 사랑하니까 승우 먼저 줬다고 막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유 원준이 먼저 줬지 했더니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원준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한 마디 더 붙여줬죠.
뭐라고?
엄마는 원준이를 더 사랑하잖아. 이랬더니 막 이 꼬리가 찢어져.
아니 그러게 그 순서도 엄청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내가 먼저 먹었다니.
맞아.
뭐 1등으로 하는 거.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 오늘 아침에도 그랬잖아.
아니 먹는 것 가지고 진짜 많이들 그러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 애들은 예솔이네처럼 이렇게 반찬 가지고 그러진 않는데 과자는 정말 철저하거든요. 지안이도 울고 나는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 한결이 왜 자꾸 주냐는 거야.
똑같구나.
심지어 물 먹는 것 가지고도 그러고 야. 그리고 우리 한결이도 유모차 타고 싶어 하더라고요.
진짜 원준이도
왜 그런 거야. 보면 초롱이는 초롱이 오빠인 척은 막 자기가 다 해. 초롱아 막 이러면서
맞아.
오빠인 척하고 막
똑같아 우리랑
아 귀여워 막 이러면서 지도 귀여운데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걸어오거나 그러면은 자기 다리 아프다면서 자기 유모차 타고 싶다. 그리고 또 하원할 때 꼭 초롱이 유모차에 한번 앉았다가 일어나는
우리도
비키라고 해야지 꼭 비키고
꼭 앉아 있어요.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원준이. 아니, 그래도 뭐 우리 애들은 아직 어려서 그렇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예솔이는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래. 지안이랑 동갑이네. 그러니까.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다 컸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큰 애들도 많이 섭섭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제가 아는 애 중에 초등학생이 있거든요. 근데 막내 동생이 이제 몇 달 있으면 태어나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야 동생 태어나니까 좋아하고 막 울었더니 애가 표정이 시무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라고 우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별로야 동생 태어나는데 이랬더니 엄마가 이제 자기 사랑 안 해주고 동생만 사랑해줄까 봐 그렇다고 부르더라고요.
좀 좋아.
근데 얘가 참고로 이제 얘네가 애가 둘이 있거든요. 그중에 막내였어요. 근데 초등학생이라도 엄마가 동생이나 다른 뭐 자녀 형제한테 사랑을 주면 그렇게 싫은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막내였었으니까 온 사랑을 다 받다가 얼마나 뺏기는 기분이 들겠어.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앞에 가는 지안이한테 네. 한결이 손잡고 같이 가라고 그러는 거를 어떤 어르신이 보시고는 아유 저것도 아직 애기인데 형아라고 어른 취급을 하니 하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종서랑 예솔이가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해도 예솔이가 막내였어 봐요.
맞아.
종서한테 갈 게 다 예솔이한테 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또 형 누나들은 그렇게 마음이 자꾸 갈리고 또 때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언니가 되고 오빠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많으면 가끔 한 아이와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예전에 초롱이 나올 때쯤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지한이랑만 시간을 한번 보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찾아서 놀이터도 가고 근데 못했죠. 근데 얼마 전에 어린이집에서 부모 교육을 하는데 네. 한 엄마가 정말 아이들 질투하고 괴롭히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업어달라 그런대요. 어린이집에 올 때. 그 집은 또 아들만 셋인데 형아가 5살이에요. 근데 연년생으로 4살 쌍둥이 남동생이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장난 아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놀아주기보다 아이들끼리 놀라고 할 때가 많은데 지네끼리 싸우고 막 서로 엄마 내 거야 하고 싸운다는데 그 집 안 가봐도 그림이 막 그려지지 않나요?
이야,
그리고 어린이집에 올 때는 꼭 업어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 부모 교육하는 선생님이 그 방법을 똑같이 제시해 주더라고요.
한 아이와 그 시간 보내는 거? 아니 근데 그게 어디 쉽나요? 또 쌍둥이보다 더 힘든 게 연년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아래 또 쌍둥이.
내 말이에요.
그건 또 아들만 셋. 와 정말 고마워. 정말
애들도 파이팅 넘치거든요.
힘 진짜 많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어린이집 같이
나 맨날 박수 쳐주잖아. 그 엄마 볼 때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린이집 같이 다니고 그럴 텐데 언제 따로 또 시간을 가지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거는 하원 시간을 좀 조정해서 첫째 아이와만 온전히 시간을 보내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내 엄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우리 엄마 말고 내 엄마. 애들은 내 엄마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참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참 행복하다 싶은 게 그 한 10년 가까이 살면 부부가 남편도 내 마누라하고 안 찾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 서로 엄마를 차지하려고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예솔이랑 우리 애들 행동들이 결국엔 엄마 나한테도 똑같이 사랑 줘 그거잖아요.
맞아.
얼마나 이뻐요. 한 번 더 안 안아줬다고 삐지고.
맞아. 진짜. 그러니까 아니
나 좋다고.
10년 후에는 안 그럴 건데.
그러니까.
아니 막 떼쓰고 그것 때문에 울고 싸우고 할 때는 막 괴물이 나오지만 진짜 엄마. 근데 우리 아이들 그 왜 그러는지 그 속마음 들여다보면 야 진짜 백번 천번을 진짜 안아줘도 막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자기 전에 한결이가 대성 통곡하면서 또 제 방으로 왔어요.
왜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도 사랑해 잘자 하고 인사해야 하는데 형아만 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나 참 울 일도 없다 싶다가도 너무 이쁜 거예요 또 그 모습이.
그치.
그래서 엄청 사랑해 하고 꽉 안아줬죠. 우리 예솔이 엄마 말처럼 셋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 알아주는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요. 아 근데 그게 언제 올까. 아니 그때까지 정말 끊임없이 사랑해줘야겠어요.
네, 온 마음을 다해서 잘해줘야겠어요. 자 그래서 두 아들 공평히 사랑해주러 가시죠.
네. 아유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온전히 원준이랑만 시간 보내는 거
되게 좋아요.
원준이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럼 엄마와의 신뢰도 쌓일 것 같고요. 저 원준이 보러 가시고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재미난 우리 집 이야기, 우리 집에선 그냥 평범한 일인데 싶은 이야기부터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게 다이나믹한 이야기까지 엄마들 만나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글 쓰는 거 부담스럽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수다 떨듯이 써 보내주시면 재밌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가족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홈페이지 엄마들의 놀이터 게시판에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 안방극장은 아이들의 귀여운 질투에 대한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결국엔 엄마 아빠의 사랑을 한 번 더 받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신호 같네요. 아마 사춘기 오고 그러면 하라 그래도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아이들의 그런 모습 많이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맛이 아이들 키우는 맛이잖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은 나눠준다고 작아지는 게 아니라 나눠도 그대로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해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신 은지 씨의 신청곡 아이유의 너의 의미. 엄마들의 놀이터 정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서초구에서 이현정 씨가 보내온 사연입니다. 저는 재작년 3월 26세 결혼을 하고 그해 5월 이전에 다녀온 해외 봉사단을 통해 자메이카에 가서 남편과 일도 하고 봉사도 하며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작년 한국에 돌아와 우리가 해외 봉사를 하며 배운 행복을 아이들에게도 전해주자 하는 마음으로 패기 넘치게 학원 사업을 시작했고 얼마 안 되어 저희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심장 소리를 듣고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면서 꿈틀꿈틀 느껴지는 태동까지 얼마나 신기하고 설레던지요. 평소 관심도 없던 아기 옷들을 구경하고 뭘 먹으면 아기에게 좋을지 찾아보는 걸 보니 저도 어느새 엄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형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업 초반이라 비용도 많이 들어갔고 매달 수입에 따라 운영비도 더 들어가서 월말만 되면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어요. 아기를 위해 준비하고 싶은 것들은 많아지는데 그럴 여유는 점점 더 없어지고 우리가 돈 잘 벌 때 아기가 생겼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도 남들처럼 모든 게 풍족하게 준비되었을 때 계획해서 아이를 가질 걸 그랬나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교회 목사님의 간증과 함께 이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도 다 주실 거야 하더니 저에게 기도하자고 했어요. 사실 정말 물질적 여유도 없고 할 일도 많아서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만삭이 될 때까지 아기 용품은 단 하나도 사지 못하고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주변에 먼저 아기를 낳은 언니들이 혹시 이건 있니? 하면서 아기 용품들을 물려주기 시작했고 지인들을 통해서 작게는 기저귀 선물부터 크게는 유모차까지 아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 둘 생기게 되었습니다. 초산이라 뭘 해야 하는지 몰라서 출산 준비 리스트를 뽑아 침대 맡에 붙여놨었는데 아기를 낳을 때쯤 되어서 돌아보니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모든 게 준비되었더라고요. 일부러 계획해서 사도 이렇게는 준비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1월 말에는 작년에 지원했던 신혼부부 아파트도 두 채나 당첨이 되었답니다. 전에 살던 집은 임신한 줄 모르고 구한 집이라 둘이 지내기도 많이 작아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에 눕혀야 하나부터 걱정이었는데 3월 출산을 앞두고 딱 맞는 시기에
집이 생긴 거예요. 헌정아 봐,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 하고 하나님이 제 귀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니 저희 부부 둘 다 해외 봉사를 하면서 부족한 것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는 우리 기도를 늘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더라고요. 임신 10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월, 저는 출산을 하고 엄마로 산 지 이제 70일이 지났습니다. 남들처럼 좋다는 보양식이나 비싼 음식들을 잘 챙겨 먹지 못했는데도 아기는 3.71kg에 키는 상위 5%에 드는 롱다리로 태어나 지금도 누구보다 크고 무겁게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 아기 이름은 권능이라고 지었어요. 너를 뱃속에 품고 있는 동안 엄마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요. 아기와 함께 하는 모든 시간들이 처음인 엄마 아빠라 많이 서툴고 모르는 것도 많지만 잘 자는 아기 숨소리만 들어도 행복한 게 엄마 마음이라는 걸 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와중에 더 부족해지라고 아기를 주신 게 아니라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지라고 모든 것을 주신 것이라는 걸요. 앞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배울 것도 필요한 것도 많겠지만 아이가 자라는 평생 동안 도우실 하나님이 있기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능이 엄마 현정씨, 일단 엄마가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우리 현정씨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족한 와중에 더 부족해지라고 아이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라는 걸 저도 아이를 새 가지는 동안 항상 그 마음이 들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계획해 두셨더라고요. 내가 준비하는 것보다 몇만 배 더 좋은 것으로요. 현정씨 요즘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앞으로도 권능이와 새 식구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만 있을 겁니다. 행복하세요. 70일차 권능이 엄마 현정씨가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리고 전 2부로 찾아올게요. 드라마 고백 부부의 OST예요. 소향이 부른 바람의 노래. 읽어주는 엄마. 엄마들의 놀이터 2부 동화 읽어주는 엄마. 오늘도 가슴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 동화구연가 박혜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더워졌어요. 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네.
예전에도 같은 질문 드렸었는데 혜상 씨는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시나요?
제가 아니라고 대답했었죠.
제가 다시 한번 네. 아픈 곳을 찔렀군요. 아니, 그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진짜로. 네. 짧은 몇 분만 내면 되는데 참 그게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시간이 또 고맙답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동화는 작가 권정생의 사과나무밭 달림입니다.
오, 네. 작가님이 이름은 낯설지 않고
네네.
제목이 참 이쁘네요.
네. 이 그림책 사과나무밭 달림은요. 1978년에 출간된 동화 사과
76년생인데.
아, 네, 그렇군요. 우리 영희 씨 세 살 때? 네, 네, 네. 동화 사과나무밭 달림에다가 윤미숙 작가가 그림을 그려 그림책으로 새롭게 만든 건데요. 올해 그러니까 2019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라가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와, 1978년에 출간된 네. 동화인데
올해 상을 받았어요. 와, 일종의 리메이크작 뭐 이런. 네네. 와,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네, 작가 권정생 선생님은 몽실언니로 유명하고요. 또 그림책 중 강아지 똥과 아기 너구리네 봄맞이를 전에 우리가 같이 읽어봤었어요.
아, 맞아요. 네. 강아지 똥. 네네. 몽실언니면은 예전에 TV에 나왔던 그 몽실언니.
그죠, 그죠. 아, 그 몽실언니.
아, 진짜 즐겨봤는데.
네. 권정생 작가의 동화에서는 낮고 천하게 보이는 곳,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발견하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제 고인이 되신 작가의 이 동화, 사과나무밭 달님이 40년이 지난 이 시대의 엄마와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으로 다가올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표지만 봐도 안에 내용이 그려져 있는 네. 듯한데요. 시골집에 호호 할머니, 그리고 역시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역시 나이가 그냥 굉장히 있어 보이는 아들까지 모자가 보이는데 네. 그림도 나 그림 이런 네. 것 같은데 그냥 너무 그림 같은 그런 기법을 석판화라고 하나요?
네,
석판화?
네, 그렇게 해설이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필준이네 어머니 안강댁은 남의 말을 빌리면 얼빠진 할머니였습니다. 필준이는 그런 안강댁의 외아들입니다. 나이 40살이 가까웠지만 필준이는 아직 총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 나이에 자식들이 다 자라 며느리를 볼 테지만 필준이는 아직 어른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어머니가 실성한 사람이니 더욱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준이는 사람들이 어머니와 자기를 맞대놓고 비웃거나 놀려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옷에 떨어진 단추 한 개 제대로 꿰매지 못했습니다. 필준이는 엉덩이가 다 해진 바지를 예사로 입고 다녔습니다. 강가 과수원지기로 두 식구는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필준아, 우리 동두깨비 할까? 안강댁은 꼭 어린애 같은 짓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 좋으실 대로 하셔요.
필준이는 웃으며 어머니와 소꿉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내 등에 베개를 엎혀줘.
필준이는 어머니 등에 정성껏 베개를 엎혀들었습니다.
네가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이 아기는 네 어릴 적 아기인 거야. 바로 필준이 너라 말이야.
안강댁은 베개 아기를 업고 곧장 자장가를 부르며 토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셔요, 필준이 아버지.
예, 어머니.
아이, 예, 어머니가 뭐야. 여보, 왜 불렀소? 해야지.
아, 여보, 왜 불렀소?
당신, 오늘 읍내 장가거든. 필준이 꽃신 한 켤레 꼭 사와요. 애가 얼마 안 있음 자족자족 걸을 테니 말이요.
필준이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도 꾸며서 하는 말 같지가 않았습니다. 바로 곁에 정말 아버지를 두고 하시는 말씀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왜 대답을 않는 거요? 왜 대답 않는 거요?
갑자기 안강댁은 넋을 잃은 사람처럼 멍해진 채 필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세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괴어들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 네. 이게 들으니까요. 그 네. 안강댁 할머니가 빙의하신 것 같아요. 우리 혜상 씨한테. 너무 귀여운 할머니. 왜냐하면 여기 그림의 이미지도 할머니가 키가 굉장히 작아요. 할머니들 네. 보면 귀엽잖아요.
그죠.
이 빠진 안강댁 할머니를 너무 목소리를 잘 표현해 주셔서 제가 너무 거기에 감탄하고 있었네요. 아무튼 필준이가 이렇게 어수룩해 보여도 어머니의 마음만은 참 잘 읽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버지는 안 계신가 봐요.
네네. 필준이 어머니 안강 방땡이 이렇게 얼이 빠져버린 건 오래됐어요. 필준이 돌 무렵에 필준이 아버지가 행방불명되는데 뭐 들리는 소문엔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서 옥살이 하다가 죽었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필준이가 이렇게 나이가 마흔이 다 되도록 돌아오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앞에 그림에서 보듯이 이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 이런 세월을 남편 없이 정말 이렇게 험악한 세월 속에서 안강땡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때 안강땡은 이렇게 실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 필준이와 이 집 저 집을 구걸하며 다니고 들판에 움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다 필준이가 12살 무렵부터 꼴머슴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게 됐고요.
참 그 시절에 있을 법한 얘기네요. 네, 참 힘들고 고된 세월을 살아내고 있네요. 필준이 어머니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림이 보시면 정말 참 소박하고 따뜻해요.
요즘 같으면 원룸이네요, 원룸.
네, 무시와 가난 속에 사는 필준이와 안강댁의 모습도 뭐 전혀 초라하거나 구차해 보이지 않고 또 오히려 밥동량을 해온 필준이 얼굴에 이렇게 미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해요. 힘들어 보이지도 않고 엄마 둘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동량해주는 사람도 밝고 동량해온 밥을 아주 즐겁게 먹여주기도 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네.
그래서 겨울 같은데도 이 느낌이 이게 시즌이 이제 계절이 겨울 같은데도 분위기는 되게 봄처럼 되게 따뜻하네요.
네. 네. 정말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단순히 필준이가 뭐 효성이 지극해서 그런 것보다는 전에 읽었던 그 강아지 똥처럼 민들레처럼 또 봄을 맞이하는 따스한 기운처럼 필준이와 안강댁이 서로를 얼마나 소중하게 그리고 따스하게 품고 지내왔는지 그런 세월이 느껴져요.
모자지간에 느끼는 그 애틋함이 그림에도 묻어나네요.
네.
동화가 나오고 오랜 후에 그림책이 된 건데도
네네.
그림 작가가 글의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네.
다음 얘기도 계속 들어볼게요.
네. 필준아, 나 고기 먹고 싶다. 필준아, 나 오늘 장구경 가고 싶은데 함께 가줘.
안강댁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욱 철부지가 되는 듯 했습니다. 비록 옷차림은 해지고 때가 묻었지만 두 사람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습니다. 필준이는 남들이 장가가는 것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한편 슬픈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이고, 필준인, 아이고, 어머니를 잘못 만나 고생이야. 아이고, 저토록 부지런하고 착한데 장가도 못 가고.
가끔 친절한 사람들이 필준이를 동정하는 말이었지만 왠지 듣기가 거북했습니다. 자신이 불쌍하다는 것보다 역시 어머니가 가엾었기 때문입니다.
필준아, 내가 나쁜 어미야.
안강댁은 정신이 좀 들면 하염없이 필준이를 건너다 보며 말꼬리를 흐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나쁘셔요? 내가 미친 사람이지 않니?
필준이는 그만 목이 꽉 메었습니다. 온통 주름투성이 어머니 얼굴에 너무도 애처로웠기 때문입니다.
네. 참 이 어머니를 손을 잡고 이렇게 장터에 나가서 이렇게 나간 모습이나 진짜 아이 같아요. 아이 할머니가.
네.
가끔 TV에서 나이 든 아들이 홀로 된 노모를 모시고 사는 모습 본 적이 있는데
네.
엄마와 아들 같지 않고 노모가 되려 자식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 모습이 더 짠해 보이기도 하고 애틋해 보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 네. 장면이 다 그러네요.
네. 사실 오늘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 것 같아요. 얼마 전 제가 사랑해요 엄마라는 연극을 봤는데
네.
그 치매를 앓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실성한 행동을 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절망했던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다른 눈으로 엄마를 보게 됐어요. 그 노랫말 가사처럼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면서 자신을 키운 엄마의 사랑과 고단했던 엄마의 삶 그리고 외로움을 발견하고 이제 어린아이가 된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선물이라며 감사해야 하는 이야기였어요.
보는 눈을 달리하고 생각을 바꾸면 힘든 상황이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기도 하죠.
네.
필준이 엄마의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상황만 보면 정말 한없이 힘들 텐데.
그렇죠. 네. 필준이와 안강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했어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 약해져 버린 저희 엄마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가엾어하거나 자식을 낳아 키운 엄마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보내드렸던 일들이나 또 제가 성현이 낳고 공황장애 걸려서 이렇게 실성한 사람 됐을 때 8살, 4살의 어린 관현이 수빈이가 이렇게 저를 가엾어하고 불쌍해했던 그런 눈빛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뭐 그런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들이 네.
글을 쓰신 권정생 선생님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이 동화를 쓰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림을 그린 윤미숙 선생님은 이 필준이와 안강댁을 담아내기 위한 그런 고민과 깊은 묵상으로 몇 년을 보내고 나신 후에야 이게 붓을 드셨다고 해요.
네. 정말 그림에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네. 그냥 이야기를 그려내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 담긴 마음까지 정성스럽게 담아냈네요. 두 모자는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그죠? 다음 네. 얘기 들어볼게요.
네. 필준이는 어머니와 함께 비록 과수원직이지만 이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40살이 다 되도록 아직 어린애만 같은 자기는 어머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마루에서 저녁을 먹다 말고 누가 먼저 보았는지 동산에 훤히 솟아오르는 달을 보았습니다. 저건 바로 너희 아버지 얼굴이야. 집을 나간 뒤 한 번도 돌아오지 않는 미운 아버지지만 그래도 저건 너희 아버지 얼굴이야. 안강댁의 눈에 그리고 필준이의 눈에도 달빛처럼 아름다운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남편을 그리워하는 안강댁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참 눈물을 아름다운 눈물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런지 저도 저 달을 보며 같이 앉아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모자지간 사이에 이렇게.
그렇죠. 정말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 어두운 밤 사과나무 밭을 은은히 비추는 달림과 또 안강댁 필준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정말 작가의 말처럼 눈물 겹도록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밭? 네. 달림. 네. 그래서 네. 제목이 그렇구나. 네.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이 안강댁이 입고 있는 이 노랑 저고리를 통해 작가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그 필준이를 더 늙고 나이 들게 왜소하게 보이게 한 것도 그 어려운 세월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책 읽기의 첫 단계는 자기 자신에게 읽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늘 아이에게 읽어주던 동화지만 오늘은 엄마들이 이 동화를 자신에게 읽어주면서 필준이와 안강댁이 비추는 따스한 위로와 희망의 달빛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노란 저고리에 그런 심오한 뜻이 숨어 있었네요.
네.
늘 아이들 읽어주기 바빴는데 오늘은 정말 네네. 어른들이 보아야 할 동화 같습니다.
네.
깊은 마음이 많이 숨겨져 있네요. 오늘도 여전히 따뜻한 책 소개해 주신 동화 읽어주는 엄마 박혜상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는 그림책으로 다시 태어난 작가 권정생의 사과나무밭 달림 읽어봤습니다. 참 따뜻한 책이네요. 우리 눈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안강댁과 필준이 마음에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시작된 그래서 더 애틋한 모자지간의 사랑이 만든 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화책 마지막 장면에 필준이보다 더 작아진 엄마와
필준이가 두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있는데요. 그 뒷모습에서조차 행복이 느껴집니다. 아이들 유치원 보내놓고 잠시 앉아 이 책 감상해 보시면 좋겠네요.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샘 킴의 Mama, Don't Worry. 엄마들의 놀이터 문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하마미디에서 협찬해주신 소정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5살 아이를 둔 20대 애기 엄마를 만났는데 둘째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워낙 예뻐해서 아이 낳기 전엔 여럿 낳고 싶었는데 막상 하나를 낳고 나니 너무 힘들더래요. 하긴 아이 하나를 키워내는 데에도 참 많은 품이 들고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100번 이해가 가면서도 아이가 셋인 저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의 기쁨이요. 비록 같이 놔두면 울고 불고 뭐 세상 철천지 원수가 따로 없게 싸우기도 하지만 둘이 또는 셋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손 잡고 걷는 길이 아이들의 평생이 될 거란 것도 말이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알겠죠?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나는 행복한 엄마입니다.